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이르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이 앞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가 찾는 하나님의 하늘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일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대하여 말씀이고 이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마치 어려운 발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앞에 있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눈이 막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본 시각장애인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는데 이 흐름이,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시각장애인 바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제자들이 또한 눈먼 제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내가 이제 그 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실 때 이제 내 형제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꽉 눈이 막혀 있는 얘기를 그 배경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의 배경 흐름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따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즉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선포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이게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추고 싶고 알고 싶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은 잘 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물었던 것이 끝없이 물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사람은 역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그것이 닥칠 일,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 그 길목에 갑자기 한 시각장애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이 사실, 이 장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들과 그들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는 말하기 어려운, 말하고 싶지 않은, 아니 감추고 싶은 두려운 언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그것은 잊혀진 언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의 그 맹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우두함,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을,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고, 아니 감추고 알려하지 않고 아는 것이 두려워서 떠난 이 사람들에게 그 앞에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 맹인이 묻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이 외쳐하는 소리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이름과 달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맹인은 그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감히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이름을 이 맹인은 소리쳐 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눈뜬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눈 감긴 제자들을 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감겨 있는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눈이 뜬 사람입니다. 그는 저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사람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바로 이 맹인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는 신비롭게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 맹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이 말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눈을 사람을 뜨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단지 어떤 맹인의 치유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앞에 서면, 진정한 자세로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이, 그가 하는 그 말씀의 진정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 못 보게 되고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는 것은 그야말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하고 그 눈은 이 시각장애인이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빛을 본다고 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본 이 맹인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맹인의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어두움과 이 맹인의 밝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얘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아심에 곧 보게 되매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맹인을 보고 그에게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좀 더 보면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얘기의 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여기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꾸짖다, 잠잠하라. 그러자 그는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 맹인처럼 깨닫고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조용히 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여기서는 그들이 예수란 사실이, 예수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예수,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사랑하는 길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나 후리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환영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을 것이고 그것을 뭔가 아주 순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뭔가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신학자들은 또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것보다도 다른 얘기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여기 보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39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를. 그는 그 사실을 진리이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란 이 사실을 말하는 이 믿음은 말할 뿐 아니라 더욱 소리 질려야 하며 더 크게 말해야 하며 더 신실하게 더 뜨겁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냥 말하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언어처럼 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혹은 또 멋진 뭐 언어로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러한 정열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특별히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이 일이 더 크게 부르짖고 더 강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쳤다. 여기 이 39절에 크고 크게 소리 부르짖으니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동물이 짐승이 위기에 닥쳤을 때 같은 비명과 같은 소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를 보았다. 저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그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사람들이 가로막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벌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 동물과 가르는 이 분리하는 여러 가운데 하나를 많은 사람들은 언어라고 말합니다. 말. 물론 이제 그 동물들도 의사소통하죠. 보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 제가 좀 잘 보는데 보면 삭스로 막 그 눈짓도 하고 보면 뭐 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결국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가장 그 특징을 이 어떤 학자들 말하기를 그것을 증폭이라고 말하죠. 끝없이 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뜻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것을 더 증폭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언어는 그렇죠. 언어는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인간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고 힘있게 정언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바로 이 같은 일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에 맞서서 이 소경맹인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안도현이란 시인이 기다린 사람에게란 시를 쓰는데 이런 시를 씁니다. 기다리도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불 꺼진 간이역에 서 있지 말라. 기다림이 아름다운 세월은 같다. 길고 찬 밤을 건너가려면 그대 가슴에 먼저 불을 지피고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비로소 싸움이 아름다운 때가 있다. 굽이굽이 험한 산이 가로막아 선다면 비껴 돌아가는 길을 살피지 말라. 산이 무너지기에 소리라도 질려야 한다. 함성이 기적으로 울 때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그대가 바로 기관차임을 느낄 때까지. 이건 이제 아마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는 방식을 이 시는 그런 방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 시인의 명인에게서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한 열정과 정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류신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20세기 초입의 중국의 문학가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그 당시 그 일제가 그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막 혼란 시기에서 나라가 엉망인 이런 시대에 뭔가 이 사회 세상을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대 국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불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자신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싶고 이상이 이성적인 세상이 되고 싶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싶고 인류가 뭔가 평등해지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가진다면 오직 독사처럼 감겨들고 원귀처럼 지배하고 주야로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는 잠깐 쉬어도 무방하지만 쉬고 나서는 다시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 말합니다. 뭐 혈세를 써니 귀약을 맺느니 청원을 하니 강의를 하느니 뭐 울음을 갖느니 회의를 하느니 뭐 연설을 하느니 이런 것은 죄다 소용이 없다. 혈세가 무슨 무엇을 가져올 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그 일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국을 건대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먼저 들으신 분이다. 이런 말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가 하는 걸 절망하지 말고 좀 이해 알아라. 그런 의미인데 그걸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이런 분이지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고 집요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2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보이리라.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서도 이 맹인의 얘기는, 그의 부르짖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제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이거 질문할 것이 있을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시각장애인이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참 예수님도 질문도 왜 이런 거 하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가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만약 예수님이 내게, 딱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한마디로 뭔가 딱 나올 것 같은가? 하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바라고 싶고, 1, 2, 3, 4, 5, 뭐,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단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보다도 우리를 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이 내게 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뭐 돈 벌게 해주겠다, 뭐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뭐 좋은 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이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내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간절한 중심적인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저는 새삼 이 성경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예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진정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대답. 김교신 선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마 일제시대도 드라마 심청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기에 보면 이게 1935년 일기인데 드라마 심청전을 보는데 크게 감격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쭉 쓰면서 이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심청전에서 이제, 그 신봉사에게 묻습니다. 신봉사, 당신이 눈을 참 뜨고 싶죠? 예. 그러면 당신의 눈을 뜨는 곳 싶어서 제일 최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하기 전에, 뜨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뭔지 아시죠? 내 딸, 청이의 얼굴을 보리라. 하기에 이제, 유일한 소원.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소원. 내 딸, 청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김교신 선생은 이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은 좋은 말이죠. 그러나 많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교사로였습니다. 그의 교사로서 그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그의 삶이었죠. 그러면서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 것은 그냥 쉽습니다. 하는 게 뭐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수가 다윗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내 생명이며 내가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가장 간단한 대답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해봅니다. 더욱 크게 소리친 이 맹인의 얘기,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리칠 얘기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펼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